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고을에 나름 그 고을에서 최고 유지였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나라끼리 전쟁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꼭 인물 같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태조 왕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드라마 봐서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가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그 왕을 이제 왕이 그 나라의 어떤 세력을 결집해서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한 고을을 다스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딱 휘어잡아야지 일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분을 주군으로 모십니다. 주군으로 모실 때는 사업적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업하자, 동력하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놓고 그때부터는 이 주군이, 이 주인이 나라 전체를 제대로 다스리고 강력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서 그냥 눈 감고 영접기도 하면 따라하면 된다. 아니면 교회 다니면 된다. 아니면 성경 말씀 조금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식의 그냥 그탈키식으로 배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100% 인간이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매개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내가 내 목숨을 그분에게 능히 바칠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능히 책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종으로 완전히 무릎 꿇어서 그때부터 주종의 관계로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주인이 어떻게 해든지 그 주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그름그름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일 수가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체를 하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따라갑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에 보시면 1장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멸하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온 떡을 드리며 병든 재물을 바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얘기하는 직분이라면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주면서 속죄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인물이 중보자의 어떤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올바른 제물 드리지도 않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으로는 숱하게 주인이라고 외칩니다. 주인, 주님, 구주, 메시아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를 두려워함이 있냐? 과연 그를 공경함이 있냐? 정말로 나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그냥 힘겨움이 아니고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뭐 어쩔 수 없이 메시지도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할 수 없이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들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래 나와야 되거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입니다. 이래 나와야지 저렇게 닮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죠. 내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인 뭐 비인격적이고 뭐 매너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마주지 못해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이게 나에게 버거움이나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인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물이 대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믿어지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믿어지고 나의 주인이 그분이 있다라고 믿어지니까 그분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찌하든지 주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정상적인 마음인데 제사장들마저 이렇게 됐습니다. 제사장들마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뭐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무너집니다. 물론 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들의 위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좋다기보다는 예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상한 주의 종이라도 주의 종을 막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눈까지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바로 박혀 있어야 돼요. 예.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 귀중한 마음 가지고 있으시되 눈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서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은 주인이 있다, 주인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말라기 1장 6절의 모습과 마태복음 6장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사실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 주인을 멸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뭘 섬기려고 하고 있냐면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어서 복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증거가 물질의 부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물질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정말로 있다. 저는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어둡고 계속 힘들고 계속 답답한 것이 복음으로만 정확한 빛으로만 해결됩니다. 그 빛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갔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사고 속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거나 물질이 주인 노릇하시 그분 앞에 종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이 주인으로 인정되어질 때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되어질 때 주인이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가능할 만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세하게 보세요. 성경 자세하게 보시면 항상 믿음을 언제 요구하냐면 도무지 말이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믿으라고 합니다. 총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방위하고 있는데 그냥 돌라고 얘기합니다. 예리고성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요. 풀뱀이 물려서 죽는데 약을 주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노뱀을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모든 상황에 믿음을 요구할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상식선에서 통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해서 통밥이 나오거나 이거 가능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통밥이 안 나와. 도무지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인이 계시다라고 인정될 때 비로소 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그 종일 때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의 말씀이 너무 대단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내 모든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 종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종을 우리의 주인을 인정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 주인을 멸시함을 봅니다.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심지어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 주종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그 주인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그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주인이 원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라고 하는 아주 자연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주 의욕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믿으려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믿으려고 한다면 좀 깊이 있게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 전부를 거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ING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는 그가 나로 더불어 먹는 먹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 믿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허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팩트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그 사실 중에 사실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매번 사역을 하면서 넉넉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남아 돌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까지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일찍 파악했고 제 힘으로 못한다는 걸 빨리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묻습니다. 이게 주의 일이냐? 주의 일이다. 오케이. 그럼 주님이 하시겠냐? 주님이 하신다. 오케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불신앙으로 고개를 돌리면 불신할 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원래 한 불신앙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문제가 오기 전에 걱정부터 합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 트리플 A형에다가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머리를 잘 굴려요. 계산을 많이 하면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원래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계속 맨 앞에서 모세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맨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하시겠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그 주인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주인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 4,50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앞으로 수백 개 나라의 모든 문들과 족속과 민족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주인을 섬기고 있냐? 너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냐? 과연 그분이 너의 주인이 맞냐? 정말로 그렇다라고 우리가 예스라고 답을 하게 되면 예스라고 믿어지게 되면 정말로 기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당연한 고민이 되고 그게 기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 그릇들이 좋은 재료로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예,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단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그릇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좋은 재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받은 사람,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일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왜 금그릇으로 안 만들어줬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잘 준비된 금그릇도 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릇도 있습니다. 재능도 없고 뭐 외모도 뛰어나지 않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쓰느냐 이 얘기예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대요. 그럼 그 질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금그릇에 개밥을 닮았습니다. 그럼 개밥그릇이요. 암만 금그릇이지만.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 귀하고 천하다는 말이 또 해석이 많이 있지만 그 해석까지는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재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재능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습이지만 어떻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그릇의 사용 가치입니다.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데 쓰느냐?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나무로 만들었다, 질로 만들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항상 귀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거기에서로 그냥 해석이 끝이에요. 여러 그릇이 있다. 그 중에 끝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것을 어떤 그릇이냐? 그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키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이 귀히 쓰는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에서?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라고 한 것은 이미 앞에 언급했던 내용이겠죠? 그걸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석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그 앞에 앞구절에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런 것에서 버리라 해서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함으로 교회 전체를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이단의 경고나 복음 아닌 것들이 휩쓸려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 해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19절의 후반절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라 라고 해석하는 걸 보니까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 같은 것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불의에서 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이단의 어떤 사상, 이단의 어떤 그런 말씀들에서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 놓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허황된 것들을 하고 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단 가운데 빠진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김, 또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올바른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건이라는 것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어긋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다른 말로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 앞에 서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찾을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으로 거꾸로 아까 디모데후서 얘기를 해보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한 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진리를 순종해라. 그래야지 너희를 깨끗, 너희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만약에 앞에 부분을 빼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만약에 앞에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여기 답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육신을 다 깨끗하게 합니까? 그 답을 먼저 주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야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진리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올바른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표현하자면 깨끗하게 하다, 분리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수치스러운 것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허황된 말이든지 아니면 행동이든지 아니면 이단의 사상이든지 불의한 모습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때,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할 때,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제시카가 읽었던 구절인데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따를 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낌이 없고 그분은 능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분이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믿어져서 그분을 내가 모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식당 하는데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탁 내리 무릎 꿇는 그것으로 모시는 것,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취해서 붙든다, 람바노라고 하는 뜻이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입술 몇 마디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어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모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영접이고 그 영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데 믿음은 한 행위가 아닙니다.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지속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너무 믿어지면 이게 너무 가슴에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자기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주인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돈 몇 푼에 벌벌 뜨는 인생이 돼버렸고 시대 흐름과 시대 조류에 벌벌 뜹니다. 예, 정권이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돈이 어떻게 됐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만 얘기를 세상의 조류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인생에 조금 도움 주실 분으로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인생을 그분이 책임질 수 있다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파에 흔들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끔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히 그분이 믿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믿으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너무 믿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 빚진 인생 내가 그분에게 인생을 빚졌는데 인생 전체를 돈 몇 푼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빚졌는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갚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냐? 비록 질그릇이지만 저는 그 네 가지 그릇 중에 굳이 비유하자면 질그릇 같습니다. 여러 면으로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 면으로 예, 저는 어릴 때 자부심, 뭐 자존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있을 게 없어, 자존감. 뭐 있어야지 자존감 있지. 예, 집안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뭐 물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뭐 없어. 공 갖고 노는 거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 말고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앞만 봐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릇으로 얘기하자면 뭘로 만들었냐. 네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 받았냐고 얘기하면 저는 딱 수준이 질그릇 수준.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비록 내가 질그릇이지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은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한 것 때문에 탓하지 말고 예. 왜 나는 금그릇으로 안 만들어졌어요 라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비록 질그릇이지만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던져져서 저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질그릇을 선택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양심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지? 그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면 어떻게 깨끗할까요? 내가 육신의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되는 것도 힘든데 예.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독스럽게 술, 담배가 안 끊어지고 시독스럽게 습관적인 죄악이 해결이 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욱하는 성격, 내 이름을 욱으로 지어가지고 계속 욱이 나와요. 운전할 때마다 계속 나온다니까 욱이. 한번 나오면요 이렇게 이상한 어떤 운전을 따가 하면 딱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꾸밉니다. 내가 저걸 중간에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주 혼자 이미 그 사람 갔는데 혼자서 막 약한 사람.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틀어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앙금이 안 가셔져요. 우리는 쭉 올라오면 내려갈 때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와이프가 알아요. 제가 올라올 때는 스스로 딱 거기서 멈춰줍니다. 안 그러면 제가 폭발하거든. 욱이에요, 욱. 계속 우리 성격 하나, 습관 하나 못 바꾼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냔 말이요. 우리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정말로 그 진리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이해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청년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깨끗할 수 있냐 말이요. 그 정욕에 불타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 지킬 때, 주의 말씀 따라갈 때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구나. 길이 있대요.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깨끗해지면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 세 모습으로 나오냐.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준비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질 때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해질 때 주인의 쓰심이 합당,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니까 주께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주인의 쓰심이 합당함이라고 얘기할 때 합당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문으로 뜻하자면, 합당함이 원문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주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원하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합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실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해. 아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군대를 갔는데 여름에 그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뭐 갔다 오신 분들만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게 수통에 물을 넣어도 금방 다 동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말도 안 되게 얼음 물을 누가 준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프리카를 자주 갑니다. 이제 자주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더운 나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더웠던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약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0도까지인데 그냥 밖에 나가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하는, 파키스탄에서 메시지하는 영상을 보시면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손수건 안에 얼음을 넣었어요.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 뒤에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계속 떨어지고 옷이 젖는데도 옷 젖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얼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메시지는 해야 되고. 파키스탄에 에어컨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더운 날에 더운 선풍기 혹시 맞아보셨습니까? 이게 시원한 게 아니고 그냥 더워요. 안 돌아도 덥고 돌아도 더워. 그러니까 그런 중에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얼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죠. 충성된 자가, 주인에게 충성된 자가 마치 그와 같대요.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충성된 자랍니다. 저는 다른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뭔가 일찍 포기하는 습관을 들여서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요. 뭐 있으면 좋지. 뭐 없어서 너무 애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좋은 차, 뭐 좋은 집, 아니면 뭐 좋은 것들, 남들이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욕심나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별로 욕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욕심나냐면 이런 거 읽을 때는 욕심이 나요. 내가 주님 앞에는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다. 정말 주님 앞에는 충성된 자가 되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할수록, 알아지니까, 점점 알아지니까 그런 자로 살고 싶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가장 주역으로 반드시 쓰임받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탈락하는 사람 안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속도를 더 높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저 밑에부터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가 섬기는 내 인생을 받아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계속 발견이 되니까 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진실로 좋은 것이 보여지고, 예, 저것이 내 인생을 충분히 유익하게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그냥 막 다 끌어붙여가지고 투자하잖아요. 하물며 육신도 그럴진데. 그 하나님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믿으십니까? 왜 성경에 여전히 이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냐? 천지를 보면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생을 보면서 모르겠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다고 얘기한 것이 이게 이론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일 수 없어요. 복받으려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겨우 질질 짜다가 문제 해결 받으면 화장실 나올 때 마음처럼 마음이 돌아서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로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 대신 내 인생을 받아주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어떻게 그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 명도 예 없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깨끗해지면 된대요. 깨끗해지면.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주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또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세족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지만 네가 발을 땅에 담고 있으니까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해진다 져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발을 씻는 것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처럼 기쁜 말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고아처럼 예, 죽기 살기로 내가 내 세상과 맞짱떼서 내가 이겨야 돼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말도 안 되는 싸움 하고 있을 때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예,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그 주인이 누군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영화 제가 별로 은혜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은혜 받은 한국 영화가 하나 있어요. 조폭 영화입니다. 조폭 영화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가 하는 주연이었습니다. 깡패인데 그 밑에 있는 이 분이 어려움 당할 때 구해준 거예요. 원래 형으로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박신양을 두목으로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섬기냐면, 박신양이가 그 형 집에 놀러 가는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박신양이가 아이 참 이쁘다고 얘기하니까 이 와이프 보고 하는 말, 아이 학교 보내지 마. 우리 두목이 이뻐하시니까. 이러면서 학교 안 보내게 만들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뭐, 보내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음식 맛있다 그러니까 문 닫아라! 이래가지고 막 식당 다 주고, 뭐 이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박신양이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때 박신양 보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전처럼 형으로 얘기, 내가 형으로 얘기하는데 도망쳐. 이래가지고 얘를 보내놓고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이 뭐 약속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두목을 섬겼던 이 종의 모습이, 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주인, 이게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는 사람,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섬기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주인을 섬기는 종의, 주인을 인정하는 종의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사단이 전 세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만들어냈어요. 워낙 죄송합니다만 잘 못 믿는 모습인데 그것이 정상인양 만들어놨어. 이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 그래서 조금 열심히 믿으면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 여러분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정말 믿으면 미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미친 자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걸 믿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순종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또 그냥 종교인들이 볼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온 모습을 하거든. 생각을 보세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다 미쳤어요. 제가 미친 놈이고, 우리 교회가 미친 교회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미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안 미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냐고요. 자기 모든 물질을 내놓고 핍박받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핍박받았는데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미쳤냔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안 미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으시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안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목숨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렇게 믿기로 했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싶다. 정말 귀하게 쓰고 싶다. 내가 쓰고 싶은 합당한 그릇이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어찌하면 되냐? 깨끗해져라. 깨끗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해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거룩해져라. 그래서 내가 더 모든 선한 일에 쓰는 그런 귀하게 쓰는 그릇이 내가 되고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깨끗해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제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모든 불신앙이, 모든 못 믿을 것들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옛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로 나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